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4월 14일 목요일 뉴스통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110회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새로 조성된 평양 고급주택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이분은 유명한 것 같은데요. 김 위원장은 이날 리춘희 조선중앙TV 아나운서 가족과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리춘희 등 체제 선전에 앞장서는 이들에게 새 집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홍보용일 것 같은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정성스럽게 찍은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고급 리조트 단지처럼 좋아 보이더라고요. 체제 선전에 앞장서는 이들에게 이런 고급 주택을 턱턱 선물하고 평양의 고급 주택지구는 준공도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착잡해집니다. 아주 일부의 국민을 위해 짓는 고급주택에 쓸 돈이나 무력 시위에 쓸 돈을 북한의 전 인민을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뉴스 순위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격주로 보내드리는 양정화 기자의 신문 몰아보기 코너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 상식을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약받아왔던 일상이 다음 주부터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 현대화 작업을 지시한 가운데 이 발사장의 현대화 및 확장 프로젝트가 완성되려면 1년에서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국 참모 집단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 홈페이지 분단을 넘어는 현지 시간 13일 보고서에서 작업 완수까지 투입되는 자원에 따라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북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이 상당 부분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13일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강산에 있는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 단지 내 건물들에 대한 철거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난티 골프장은 한국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임차한 대지 168만 5천 제곱미터를 50년간 재임차해 세운 시설입니다. 2008년 5월 개장했지만 2개월 뒤 발생한 박항자씨 피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어기고 자신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영국에서 재임 중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총리가 됐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현지 시간 12일 존슨 총리와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이 경찰로부터 범칙급 통지를 받은 사실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존슨 총리의 56번째 생일 파티로 총리실 대변인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오후 총리실 내 내각 회의실에서 열렸던 모임과 관련된 통보라고 밝혔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롭 바우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사위원장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14일 한반도 안보를 위한 나토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미국의 소리 방송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는 기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북한이 핵, 화학, 생물학전 역량과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26엔달까지 올라 지난 2002년 5월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금리 인상에 나선 미국과 대규모 금융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사이의 금리 격차가 커져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의 통화당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 2년 1개월 만에 전 세계 감염자가 5억 명이 넘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 2월 초 4억 명을 돌파했으며 이날 누적 5억 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도 13일 오전 누적 확진자가 5억 80여만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 79억 인구 가운데 약 6%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나 보고되지 않은 감염자가 많은 데다 여러 나라가 최근 검사를 축소하는 만큼 숨겨진 확진자를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신문은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당국이 무역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무역회사에 대한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죠?
네, 2020년 11월에 북한 기업소법이 수정이 됐는데요. 이후에 각 기관에서 운영을 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던 무역회사에 대한 당과 내각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각 사업기지의 소속을 국가 관할로 이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무역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또는 각 기관이 갖고 있던 무역회사가 국가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도 지난 2월 상순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현안 보고를 할 때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대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그 소식통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부터 각 지역의 무역회사를 내각 직속으로 편입시키거나 특수기관 산하에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수출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무역회사를 통폐합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럼 국가에서 모든 무역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 준비 중인 건가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국가 유일무역제대를 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북한 내각에서 각 무역회사의 회계 기록과 자금 흐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적 못 내는 무역회사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각이 직접 모든 무역회사의 수출입 내역 매출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했었나요?
물론 이제 국가 주도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국가 기구별로 산하의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있는 개인들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물론 국가기관에 적을 두지만 당국으로부터 무역 허가증 와크를 할당받아서 무역을 했습니다. 대신에 정부에는 일정 부분의 어떤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내고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왔는데 하지만 지금 코로나 19 방역이 있으면서 무역기관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됐고 특히 기존에 이제 주요 그 무역을 해왔던 특수기관 무역 회사들이 사실상 북한 정부 소유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일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군 무역 회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과정에 지금 이런저런 부작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선 북한이 이제 국가 유일 무역제도 환원 복구 작업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무역회사를 통폐합하면서 회계 관리 내역을 보고 있답니다. 이 과정에 이제 일부 중대형 무역회사들이 회계 관리 부실 그리고 과도한 채무가 있는데도 허위 보고를 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무역 허가권 와크를 회수당하고 10여 명의 무역일꾼이 중앙검찰서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된 그 무역일꾼들은 호위사령부, 국가보위성, 대외건설지도국, 그러니까 주요 국가기관 산하 무역회사에 소속된 무역일꾼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무역회사들의 와크가 순식간에 당국의 해수가 되면서 이들과 거래를 해왔던 이 중국 등 해외 대방, 그러니까 해외 무역업자들이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가지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된 무역회사들은 실제로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 이제 그 조사를 받은 무역회사들은 억울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거래 내막을 알지 못하는 검찰소가 무작정 재무제표를 감사를 하고 채무가 과도하거나 회계장부에 기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와크를 해수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역회사들 거래 방식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물건값 일부만 선수금으로 지불을 하고 물건을 받은 후에 나머지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하는데 이게 꼭 장부에 기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대형 무역회사들은 이제 여러 이렇게 물건을 취급하다 보니까
네.
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의 거래를 묶어서 한 번에 결제하는 그런 방식도 취한다고 합니다. 이때 뭐 재무제표상 채무가 크게 잡히기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뭐 무역회사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북한 내각에서 이번에 뭔가 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의 무역회사들과 거래를 해왔던 중국 대방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이 사람들이 돈 받아야 되는데
네.
중국 대방들은 못 받게 되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북한 당국에도 직접 청원도 하고 신소를 하고 중국이나 뭐 이런 자국 정부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정부도 이를 주시하고 있고 자칫하면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때문에 이제 북한 당국이 그 무역회사의 어떤 거래 방식이나 채무 상황 그리고 해외 대방과의 어떤 거래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어떤 고려 없이 무리하게 통폐합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자 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무역 일꾼들을 체포하고 서둘러 무역 허가권 와크를 회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현지 무역 일꾼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소식통은 앞으로 이런 통폐합 과정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역회사 통폐합 조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동안 북한에선 제한적이지만 각 기관이나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무역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무역을 국가 유일 무역 제도로 복구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무역을 한 게 1990년대 중반 이후 한 30여년 이렇게 무역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런 힘 있는 특수기관이나 특정 개인이 아주 그 국가의 주요 자원을 독점을 하고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부정부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런 개인이나 각 기관에서 나름 무역을 하면서 북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북한 경제가 활기를 띈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들의 경험 그리고 뭐 해외 판매 어떤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또 개척한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가져간다고 해서 북한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될까?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개인의 어떤 자율성, 창의, 능력 이런 것들을 죽이면 오히려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뉴스체크 오늘은 북한 당국이 무역회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북한에도 한국의 걸그룹 트와이스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트와이스가 2018년도에 발표한 노래 Dance the Night Away 들어보시죠. 한국신문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기사를 골라서 얘기 나눠보는 신문 몰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사 내용은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진희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진희를 불러볼까요? 진희.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진희입니다. 중앙일보 4월 11일자 기사 안 오른 게 없다. 외식 물가 24년 만에 최대폭 상승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서울에서 칼국수 한 그릇 8,000원 시대가 개막됐다. 냉면 가격도 1만 원 시대 개막이 코앞이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의 평균 가격은 8,115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8,000원대를 넘겼다. 1년 전보다 8.8% 올랐다. 냉면 1인분 가격은 1년 새 9.7% 오른 9,962원을 기록했다. 이들 두 개 품목 외에도 김치찌개 백반, 비빔밥, 삼겹살, 짜장면, 삼계탕, 김밥 등 다른 외식 품목도 모두 전년 대비 가격이 올랐다. 소비자원이 선정한 8대 대표 외식 품목 가운데 삼겹살, 삼계탕을 제외한 6개 품목이 전년보다 5% 넘게 올랐다. 참 가격에 표시되는 외식 물가는 도심뿐 아니라 외곽의 상대적으로 값싼 식당의 가격도 조사해 평균을 구한 값이라 직장인의 체감 물가보다는 가격이 낮게 나타난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기사인데요. 사실 저도 요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주문할 때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예, 저도 좀 비슷한데요. 이 기사에서는 실제 서울시내 주요 식당들의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 명동의 터줏대감으로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죠. 명동 교자의 칼국수 가격이 지난 2월에 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한 12달러 정도 하는 금액인데 2019년 2월에 9,000원으로 가격을 올린 데 이어서 3년 만에 1,000원을 또 올린 겁니다. 봉피양, 필동면옥 등 서울시내 유명 냉면집도 올해 들어서 가격을 1,000원씩 올렸는데 각각 평양냉면이 한 그릇에 15,000원, 13,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의 금리 인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물가가 지금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칼국수는 대표적인 한국 서민의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한 그릇에 만 원이면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품목들도 많이 올랐겠죠?
예, 통계청이 집계하는 다른 외식 품목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3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6.6% 올랐는데 1998년 4월 이후 23년 11개월 만에 가장 상승폭이 큰 거라고 합니다. 이 품목별로 보면 39개의 외식 품목이 모두 올랐는데요. 이 갈비탕의 상승률이 11.7%로 가장 높았고요. 죽이나 햄버거, 생선회도 작년 같은 달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서민들도 즐겨 먹고 뭐 어린이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즐겨 먹는 뭐 짜장면, 김밥, 치킨, 라면 이런 식품들의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고기류의 상승률도 눈에 띕니다. 뭐 소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종류에 따질 것 없이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소비가 먹는 거일 텐데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식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구체적인 이유도 있나요?
네, 기사는 이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을 하면서 외식 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식당에서 사 먹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또 식자재 가격 등 원가가 오른 게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죠. 이때 이후에 가격 인상이 좀 많이 자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가격을 올리는 게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한 번에 올려서 이렇게 체감적으로는 물가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식 가격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달리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여기서 이 뜻이 좀 어렵긴 한데,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말해요. 그런데다가 대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좀 겹쳐가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수입 곡물 가격이 최근 6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를 원료로 하는 국내 식품이나 사료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현재 세계 상황이 수입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입니다.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은 외식 산업뿐 아니라 식품 산업 전반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던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네,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식품업계의 한숨도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 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밀의 국제 가격은 지난 2월 말에 부셀당 $1,000를 돌파를 했습니다. 600에서 $700 수준을 유지하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300나 상승을 한 거죠. 밀뿐만이 아니고요. 이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달 159.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월과 비교했을 때는 12.6% 오른 거고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6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 식량 가격 지수는 곡물과 육류, 설탕 등 5개 품목군의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매월 발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세계의 식량 가격을 대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 당장은 재고로 버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뚜렷한 해법을 아직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라면 등을 생산하는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이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당장은 재고로 버틸 수 있지만 원재료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재고가 바닥이 나면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원래 원재료들이 우리나라가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이게 식품 가격의 상승을 계속 일으킬 것 같은데요. 식품업계 고민이 깊은 건 곡물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네, 아무래도 국제정세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세계의 밀 창고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 침공으로 올해 곡물 생산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뿐 아니라 옥수수와 해바라기유 공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전문가는 지난해 미국의 허리케인 등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이 11조 원이나 감소했다며, 또 우크라이나는 4월부터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데 디젤 부족 등이 더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식량 안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빨리 좋은 결말을 맞아줘야 세계 식량 상황도 정상화될 텐데요. 참 답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양정화 기자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에서도 일반 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밖에도 위기는 세계에서 더 크게 발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들에서는 최악의 식량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것처럼 북한 내에서도 식량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북한에서도 식량 사정이 제일 어렵다는 보릿고개가 찾아올 텐데요. 이 최악의 위기를 맞지 않도록 북한 당국도 좀 빨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에 서둘러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 위기. 이젠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죠. 신문 읽어주는 요정진이를 다시 불러볼게요. 진이야, 나와라.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요정 진입니다. 동아일보 4월 10일자 기사. 재택근무 중단, 차라리 떠난다. 코로나 후 사무실 다시 붐빌까?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최근 미국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회사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기업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고용하는 정책도 없애고 있다. 미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방침을 연초에 폐기했다. 2년 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직원들은 빠르게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1월 재택근무 권고 지침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미국 주요 기업들도 회사로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달 15일 미국 신용카드 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시작으로 시티그룹과 정보기술기업 구글, 애플 등이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요청했다.
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를 주로 시행해 왔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다시 출근을 재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과거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에는 재택근무가 뜨거운 화두였잖아요. 이제는 출근이 다시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년간 재택근무 형태에 적응했던 직장인들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걸 머뭇대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가 재택근무 중인 현지 직장인 5,8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자의 78%가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4%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이 눈길을 끄는 점은 이 직원들이 방역 등에 의한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재택근무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중 61%는 스스로 선택해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답을 했고요. 직장 폐쇄 때문에 사무실에 가지 못하는 비중은 38%였습니다. 이 퓨 리서치는 사무실이 문을 열어도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 걸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며 이 재택근무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은 실제로 재택근무가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요?
네, 영국의 신문 이코노미스트가 관련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1년간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 9개의 주요 국가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이 직원들이 재택 등을 포함한 원격 근무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향상시킨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직원들이 통근 시간 절약 같은 이 생산성과는 상관없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생산성에 대해서 과신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 직원들의 이러한 자기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업의 임원들도 재택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 간 협업은 필수라면서 재택근무는 일탈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고위 간부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가 오히려 업무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재택근무의 생산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답은 아직은 정확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대와 영국의 에섹스대 연구진이 아시아의 인터넷 기술 기업들의 온라인 접속 기록을 통해 주어진 업무와 직원들이 일한 시간, 처리된 작업의 수 등을 추적을 했습니다. 이를 코로나19 전후의 수치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거든요. 직원들의 노동 시간은 30% 늘었지만 생산량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한마디로 업무 효율이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업무의 속성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한 연구팀은 인터넷 기술 기업 바이두 기술자 139명이 작업한 코드의 양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생산성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20명 이상의 팀원들이 함께하는 업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확실히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요. 이 업무 형태에 따라서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근무 형태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재택근무가 정착이 되면서 온라인 근무 규범 같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많은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규칙을 갖춘 회사가 뭐 대기업 외에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칙을 직원들 사이에 정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한 전문가는 모두가 재택근무를 할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는 재택과 비재택 근무가 뒤섞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업무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재택근무를 할 때는 규칙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시급한 일일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 대한 양정화 기자의 한 줄 평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재택근무와 비재택근무가 뒤섞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어떤 근무 형태가 나오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재택근무가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에 반대되는 단점도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이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2년 가까이 유지된 습관들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집에서 일을 하는 재택근무, 북한 청취자분들께서는 생소하고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문 몰아보기, 오늘은 한국의 외식 물가 상승과 코로나 이후 달라지게 될 근무 형태에 대한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양정화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9년에 발표한 한국의 전설적인 인기 보이그룹 G.O.D의 히트곡 어머님께 오랜만에 함께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함께하는데요. 김지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상하이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는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구 2,500만 도시 중국 상하이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2일 열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10%가량 줄면서 상하이의 코로나19 증가세가 진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키웠지만 하루 만인 13일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인 거 보면 확진자 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 상하이 코로나 확진자 수 얼마나 되나요?
네, 13일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12일을 기준으로 26,3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 확진자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상하이시 당국은 확진자 26,330명 가운데 96%에 달하는 25,367명이 격리 상태에서 확진이 확인된 경우라며 재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표된 11일 기준 확진자 수는 23,342명으로 하루 전인 10일 기준 확진자 수 26,087명에 견저 10.5% 줄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소폭 감소한 뒤 1일부터 계속 증가하던 상하이의 하루 확진자 수가 열 하루 만에 감소한 건데요. 이 때문에 전날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상승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진정세에 대한 기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중국 전체 신규 감염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12일 기준 중국 전체 신규 감염자 수는 27,9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94%가 상하이에서 나온 건데요. 사흘 연속 감염자 수가 1,000명 이하를 기록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는 지린성, 길림성은 전날 1,08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가장 큰 도시, 이 상하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 전면 봉쇄되었었는데요. 현재는 봉쇄가 일부 완화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상하이는 지난달 28일부터 도시를 반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이나 전면 봉쇄를 이어왔는데요. 11일에는 주거 단지수와 마을을 기준으로 43%에 해당하는 지역의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상하이는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주거 단지를 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방어구역 등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방어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봉쇄가 계속되는 통제구역과 관리통제구역의 비율은 각각 43.2%, 13.9%입니다.
네, 봉쇄가 일부 풀렸다고는 하지만 봉쇄가 계속되는 구역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봉쇄가 풀린 방어구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방어구역은 14일간 양성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구 아래 행정 단위로는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어구역 내 식료품점 같은 필수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방어구역에서 양성 사례가 다시 나오면 봉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통제구역과 관리통제구역은 최근 7일 내 또는 최근 14일 내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있던 단지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짧게는 7일, 길게는 14일 추가 격리 후에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와야 방어구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통제구역과 방어구역도 양성 반응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 곧바로 통제구역으로 전환이 돼서 다시 14일간의 격리가 시작됩니다. 상하이시 공산당 위원회 직속 기관지 친민만보는 비록 방어구역 주민들이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지만 감염자 수가 여전히 높고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성이 지극히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민들은 계속 방역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상하이에서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도시 봉쇄가 길어지면서 먹을 걸 구하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하이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도 처음에는 집단 봉쇄는 없다고 장담을 하다가 이 말을 뒤집고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집단 봉쇄를 감행했습니다. 시 정부 말만 믿고 식료품을 쌓아놓지 않은 주민들이 식량난을 호소하는 상황이 중국인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영국 BBC는 상하이 시민 대부분이 물 등과 같은 생계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나갈 수 없고 배달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급증한 주문량에 배달 서비스와 식료품점 홈페이지 접속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 물량도 한정적이고 감염으로 배달 인원들도 줄어 일부 지역에서는 물과 음식 등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하이 당국은 격리자들에게 생계에 필수적인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연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은 충분하지만 물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천충 상하이시 부시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쌀, 밀가루, 육류 등 식료품 공급량은 충분한데 물류가 원활하지 않다며 식량난 해결을 위해 앞서 폐쇄를 명령했지만 일부 도매시장과 식품 매장을 다시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봉쇄된 지역에 더 많은 배달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도 상하이 식량량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상하이에서 텅 빈 냉장고 문을 열고 베란다에 노출한 것으로 시 정부에 반발한 것이나 격리 중 집 밖으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인 장면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난 등 민생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상하이는 중국 최대 규모 도시로 경제 무역의 중심지죠.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부상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상하이시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로 본 세상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방역 정책에 대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갑니다. 언제 봐도 신기한 일이죠. 앵무새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형형색색의 깃털을 자랑하고 아무 환경에서나 적응할 수 있는 앵무새는 자신이 듣는 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조류로 유명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은 앵무새를 가장 똑똑한 조류 중 하나로 분류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앵무새는 인간과 달리 성대가 없습니다. 성대가 아닌 목구멍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이 특정한 톤과 소리를 흉내낸다고 하는데요. 앵무새가 소리를 낼 때 내부의 공기는 두 갈래로 나뉜 기관을 통해 부리로 새어 나온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이 기관의 깊이와 모양을 바꿔가며 다른 소리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가끔 앵무새가 본인의 말뜻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말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앵무새는 단어의 뜻을 모른 채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앵무새는 조류 중 충분히 똑똑한 새이긴 하지만 인간처럼 추론 능력을 키우고 대화 능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4도, 해산 0도, 함흥 2도, 강계청진 3도, 사리연 원산 5도, 평양 신의주 개성 6도, 해주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5도, 해산 청진 11도, 원산 13도, 함흥 14도, 강계 15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18도, 개성 해주 1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미터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7% 상승한 배럴당 104.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상승한 1,97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수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4월물 가격은 온수당 26.02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37.60원입니다. 윤주원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면 해제라 함은 현재 10명인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로 돼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풀어서 인원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들의 24시간 영업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 수가 급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등 주요 방역 지표들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의료 대응 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마스크도 큰 방향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되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에서는 계속 착용하도록 하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윤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2000년에 데뷔했던 음악 그룹 CBMS가 2001년에 발표했던 노래 휘파람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